스마트폰 앱에 생긴 자그마한 소프트웨어 오류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 깔린 수조원어치의 실물 다이어트 약을 전량 리콜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완전히 재앙인데요.
그쵸. 진짜 공상과학 영화 같은 시나리오지만 이게 바로 2026년 현재 제약산업이 마주한 새로운 생존의 최전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한미사이언스 품질개발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네, 이거 단순히 무슨 직무소개서나 지루한 기업 분석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맞아요. 지금 저희가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시점이 2026년 6월 8일인데, 이 보고서 안에는 뭐 글로벌 규제의 폭풍이나 거대한 자본의 흐름, 또 치열한 경영권 분쟁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온갖 혼란 속에서도 기어코 약을 세상에 내놓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아주 치열한 생존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자, 이 방대한 자료를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사실 우리가 흔히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야기할 때 보통 R&D 부서에서 일어나는 신약 발견의 마법에만 주목하는 경향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에서도 맨날 그런 기적의 물질 발견 이런 것만 다루니까요.
하지만 막상 실험실에서 찾은 그 물질을 전 세계 환자들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상용화된 제품으로 바꾸는 과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아, 현실의 벽은 다르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단절된 두 세계를 잇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가장 거대한 톱니바퀴부터 좀 돌려볼게요. 2026년 현재 제약 산업의 스케일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글로벌 시장이 2028년까지 2.24조 달러 규모로 엄청나게 팽창할 거란 전망이 있고요. 특히 한국 시장은 연평균 9.17%씩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바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입니다. 2025년에 이미 글로벌 총 매출이 182조 원을 돌파했어요.
182조 원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인데,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술적 변곡점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GLP-1 시장이 기존 주사제에서 경구제, 그러니까 알약 형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거든요.
아, 찔러 넣는 거에서 그냥 물이랑 꿀꺽 삼키는 걸로요?
맞아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같은 거인들이 먹는 약을 내놓으면서 판을 흔들고 있죠.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이냐면 사실 GLP-1 같은 펩타이드 물질은 위산에 닿으면 그냥 다 파괴되어 버리거든요.
아, 위에서 다 녹아버리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알약으로 만들어서 위를 무사히 통과하고 혈액으로 쫙 흡수되게 만든다는 건 진짜 엄청난 생화학적 엔지니어링의 결과물인 겁니다.
단백질 덩어리가 소화되지 않게 꽁꽁 싸매서 장까지 살려 보내는 셈이네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H.O.P.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 전쟁에 뛰어들었죠.
네, 2026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는 에페글레나타이드가 대표적인데요. 수입산이 아니라 국내 독자 기술이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죠.
오, 거기다가 근육을 늘리면서 체중을 빼주는 HM1731 같은 신약 라인업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약을 이렇게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잖아요. 바깥 세상의 룰이 너무 가혹하게 변하고 있던데.
맞습니다. 거시적 환경을 보면 굉장히 험난하죠. 저희가 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인 팩트만 짚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약 바이오 분야에 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월 $1,000가 넘던 비만약 비용을 245달러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그쵸. 미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마진 압박으로 다가오거든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의 수요 자체는 폭발적으로 늘려놨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약값은 강제로 낮춰야 되는데 찾는 사람은 많으니까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하는 모순에 빠진 거잖아요.
네, 게다가 심지어 품질 규제는 역사상 가장 깐깐해졌습니다. 유럽의 무균공정 품질 기준인 EU GMP Annex 1 개정판을 보면 기존의 16페이지짜리였던 가이드라인이 무려 59페이지로 폭증했습니다.
잠깐만요. 가이드라인이 16페이지에서 59페이지가 됐다는 게 막상 현장에서는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뭐 읽어야 할 매뉴얼이 두꺼워졌다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아, 전혀 아닙니다. 이건 공장의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 자체부터 작업자의 무균복 환복 동선, 그리고 오염 관리 전략까지 아예 처음부터 공장을 다시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와,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공장 설비를 다 뜯어 고쳐야 하는 수준이네요.
네, 완전히 새로운 품질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거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아주 거대한 물리적 변화입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딱 그런 거네요. 글로벌 골드러시 시대에 사람들이 금 캐러 몰려드니까 정부가 곡괭이 가격은 무조건 낮추라고 통제하면서 대신 곡괭이 품질 검사는 엄청나게 깐깐하게 만든 거랑 똑같잖아요.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딱 그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비용 통제랑 효율화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압박을 견디기 위해서 한미사이언스가 택한 방식이 바로 사업형 지주회사 구조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자회사 지분만 쥐고 있는 순수 지주회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굴리거든요.
아, 뭐 완전 두유 같은 식품이나 가딕스 같은 의료기기 쪽이요?
네, 그리고 프로캄 화장품 라인업도 직접 운영하고요. 작년에만 이 자체 헬스케어 부문에서 1,51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캐시카우를 다각화해서 신약 R&D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그냥 자체 조달하겠다는 훌륭한 전략이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 하나의 회사가 그 깐깐하다는 의약품 기준부터 식품, 화장품 기준까지 다 동시에 맞춰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획사가 아이돌 그룹도 키우면서 정통 발라드 가수도 매니지먼트 하고 심지어 본인들이 직접 뮤지컬 무대에도 뛰는 셈인데 춤, 노래, 연기 심사 기준이 다 다른 거 아닌가요?
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심사 기준표가 바로 다중 규제, 즉 멀티 레귤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의약품은 GMP를 따르지만 식품은 다르거든요.
식품은 HACCP 인증 같은 걸 받아야겠죠?
맞아요. 식품은 HACCP고 화장품은 ISO 22716, 의료기기는 ISO 13485라는 완전히 다른 글로벌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아휴, 머리 아프네요. 하나의 지붕 아래서 이 네 가지 언어를 동시에 번역하고 통제해야 되니까 진짜 극도의 복잡성이 발생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규제의 미로가 막 얽혀있는 사업을 굴리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자본 조달력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아, 이사회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근데 현실은 어땠나요?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는 그야말로 왕좌의 게임, 아수라장이었잖아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상속세 문제로 촉발된 OCI 그룹과의 통합 무산부터 시작해서 사자 연합이 결성되고 가족 간의 분쟁이 심화됐죠.
맞아요. 시니어 케어 사업 부결로 내부 균열도 생기고 심지어 올해 2026 연 2월에는 박재현 전 대표가 신동국 회장의 경영 간섭을 폭로하면서 녹취록까지 막 공개했잖아요.
신 회장이 실질 지분율을 3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벌어진 위약벌 청구 소송 규모만 600억 원에 달하니까요. 거버넌스 분쟁 2막이 제대로 터진 셈이죠.
근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높으신 분들 밥그릇 싸움 아닌다 하고 막장 드라마처럼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걸 절대 가십거리로만 소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회 내부의 권력 투쟁은 기업의 가장 핵심인 품질 통제 역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거든요.
아까 그 공장 설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까 EU GMP, NX1 개정으로 물리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막대한 자본 지출, 즉 캐펙스는 이 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아예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 돈줄이 묶여버리는군요.
네. 경영권 분쟁으로 이 사회가 공전해서 예산 집행이 한 6개월만 지연돼도요. 글로벌 규제 기관의 실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년간 공들인 신약의 유럽 진출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죠.
와, 경영진의 혼란이 공장 바닥에 밸브를 아예 잠가버리는 진짜 치명적인 나비효과네요. 단순히 누가 회장이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 티켓 자체가 걸린 문제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정점이었던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창사 이래 최초로 외부 출신인 황상현 신임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네, 저도 자료에서 봤어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출신의 재무 투자 전문가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의아했어요.
왜 의아하셨죠?
아니, R&D 중심의 제약사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재무통이 구원투수로 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10중 8구 신약 개발 예산 삭감하고 비용 통제에서 그 경영권 분쟁으로 쓴 돈 메꾸려는 전형적인 수순 아닌가요? 이게 그 깐깐한 글로벌 규제 대응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 매우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많은 재무 출신 CEO들이 단기적인 재무제표 마사지에만 집중하다가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하곤 하죠. 하지만 2026년 한미사이언스의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들은 2030년 매출 5조 원이라는 확고한 비전을 달성해야 하여 비만 신약 임상하고 글로벌 스케일업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기존의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나 거버넌스 리스크로 낭비되는 자본을 막지 않으면 런웨이가 그냥 끝납니다.
돈줄이 말라버린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황 대표가 취임 직후에 현장 중심 경영과 재무 교율을 강조한 건 단순히 돈을 안 쓰겠다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시그널인 거죠?
글로벌 규제가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즉 현장 품질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곳에만 자본을 집중 폭격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느슨했던 자본의 흐름을 꽉 통제해서 품질을 지켜내겠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아, 맹목적인 원가 절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자본의 전략적 재배치라는 거군요. 와, 이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감이 확 오네요.
그렇죠. 큰 그림이 보이시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밖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이 막 59페이지짜리 깐깐한 규제를 들이미고 위에서는 이사회가 싸우고 옆에서는 식품부터 화장품까지 다중 규제가 쏟아지잖아요. 이 아비규환 속에서 회사가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들 오늘 심층 탐구 자료의 진짜 주인공이죠. 품질 개발. 즉 QD 직무로 넘어가 보죠.
네, 많은 분들이 제약사의 품질 부서라고 하면 주로 QC나 QA를 떠올리십니다.
맞아요. 저도 실험실에서 하얀 가운 입고 현미경 보면서 약에 합격표 딱 붙이는 품질 관리 QC가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아니면 문서 제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품질 보증 QA 정도요.
그런데 품질 개발 즉 QD는 이보다 훨씬 앞단에서 움직이는 부서입니다. 이들은 신제품이 기획되는 순간부터 바로 개입을 해요.
기획 단계부터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이 제품이 5년 뒤에 미국 FDA 기준을 통과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물질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가, 그 품질 평가의 표준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설계하는 조직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미 그려진 선을 제대로 넘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바뀔 글로벌 룰을 미리 예측해서 그 선을 직접 그어버리는 역할이네요. 진짜 선제적인 방어막이군요.
네. 그래서 한미화품이 원하는 인재상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기본과 원칙 준수, 용의 주도함, 집요함 같은 덕목들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직결된 헬스케어 도메인이니까 진짜 미세한 실수도 치명적이잖아요. 만약에 서류에 콤마 하나를 잘못 짚거나 그 데이터 무결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게 그냥 단순한 불합격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FDA 실사 같은 데서 치명적인 절차적 결함이 발견되면 해당 로트 전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해당 로트면 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어치 약을 그냥 다 버려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엔 아예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와, 진짜 회사의 명운이 걸려있네요. 그럼 그 QD 실무자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매일매일 극한의 디테일과 싸우는 과정이겠어요?
네, 신제품 안정성 시험 데이터 검토부터 시작해서요. 글로벌 파트너사 OEM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기준의 데이터를 완벽한 영문 문서로 번역하고 재증명하는 작업을 합니다.
언어의 장벽도 넘어야 하는군요.
거기다 LIMS 같은 품질관리 소프트웨어가 단 1초의 오류도 없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이들의 몫입니다. 1년 단위 시나리오를 짜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장식하는 건 주로 기적의 신약 물질 발견 소식이지만 실제로 그 회사의 가치를 수조 원대로 현실화시켜주는 건 철저하게 이 QD 부서의 역량이라는 거잖아요.
네. FDA에게 우리가 만든 천만 개의 알약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효능을 냅니다. 라고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그 엄청난 신약은 영원히 실험실 밖을 나갈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QD는 그냥 실험실에 갇힌 연구원이 아니라 R&D와 생산, 식약처, 그리고 깐깐한 해외 규제기관의 언어를 모두 동시통역하면서 회사를 굳건하게 방어하는 고도의 커뮤니케이터이자 조정자인 셈이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끝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보셔야 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하나 화두로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품질은 주로 눈에 보이는 알약이나 주사제의 화학적, 물리적인 완결성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뭐 위산에 녹는지 안 녹는지, 공조 시스템이 무균 상태인지 그런 물리적인 것들이었죠.
그런데 소스 자료 마지막에 아주 흥미롭고 파격적인 대목이 하나 등장합니다.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디지털 의료기기를 결합한 디지털 융합의약품, 즉 DTX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먹는 알약에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의 취약 스케줄이나 생체 데이터, 생활 습관 같은 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싹 분석해서 비만약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와, 약이랑 IT 기술이 완전히 합쳐진 거네요.
자, 그렇다면 2026년 이후의 세상에서 과연 의약품의 품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만약에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에 버그가 생겨서 용량이 잘못 처방된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만약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당해서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된다면요?
이건 그냥 스마트폰 앱 고장났네 수준의 단순한 IT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치명적인 의약품 품질 사고가 되는 겁니다. 결국 미래의 제약회사 QAD 부서는 화학자와 생물학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뛰어난 IT 개발자와 심지어 화이트 해커까지 고용해서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보안성까지 전부 검증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와, 랩실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생화학자 옆에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화이트 해커가 같이 앉아서 약의 품질을 승인하는 모습이라니요.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 돋고 짜릿한 변화입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가까운 미래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규제와 기술이 빛의 속도로 융합하고 이사회의 정치가 실험실의 예산을 쥐고 흔드는 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생태계에서 품질이라는 두 글자가 가진 무게감이 이제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네,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지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넘어서 2026년 거대한 제약산업의 태풍의 눈을 정면으로 통과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세우고 있는 이들의 치열함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미래의 품질 기준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바로 이 매력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면서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깊이 빠져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